같이 은하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연부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다윗이 저희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에 이른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의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저희가 왕께 구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일곱을 내어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골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은 아끼고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므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므홀랏 사람 바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을 잡고 저희를 기브온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저희 일곱 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처음 날 곧 보리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한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 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의 행한 일이 다윗에게 들림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취하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벳산 거리에 메어 단 것을 저희가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대로 조차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저는 오늘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문제 해결의 원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해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한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는가 싶으면 또 다른 종류의 문제가 어느샌가 내 삶에 찾아옵니다. 그럼 우리는 또다시 그 문제를 붙들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고 때로는 걱정하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나 일이 생기면 그 문제나 일이 생긴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염려와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이스라엘의 3년 동안 기근이 계속되었을 때 처음부터 기근이 찾아온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걱정만 하면서 3년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저장기술과 냉동기술이 발달했지만 과거에는 보관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풍년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수확한 것을 저장하지 못해 몇 년간 유지할 수 없었던 시대였는데 3년간 기근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본문에는 다윗의 삶에 찾아온 3년간의 기근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만났을 때 다윗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여러 종류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우리 삶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영적인 원리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간구해야 됩니다. 본문 1절입니다. 다윗의 시대 연분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본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은 나라에 기근이 3년 동안 계속이 되자 위기를 느끼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다가온 원인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즉 사울과 사울의 집안이 기본 족속과 한 약속을 어기고 기본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먼저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윗 시대의 기근은 오늘날과는 달리 더 심각한 위기고 문제였습니다. 나라가 흔들릴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심각한 위기와 문제를 만났을 때 왜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기근이 온 첫 해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이 땅의 기근이 웬일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연단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이렇게 기도했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았을까요? 아니, 1년이 아니더라도 2년 때라도 하나님, 2년째 기근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간구했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신기하게도 3년간 이 문제에 대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해 준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에 극심한 기근이 3년째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성경에 그 이유가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다윗은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고난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재난이냐, 이 정도는 극복할 수 있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범한 실수를 우리도 동일하게 범할 수 있습니다. 쉬운 예로 우리 삶에 갑자기 고난의 폭우가 내리면 그냥 지나가는 비겠지, 소낙비다 라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쉽게 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원래 다 그런 거야 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크고 작은 문제가 다가오면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만약 다윗이 기근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였다면 기근이 임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해결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모세를 통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곳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 비를 주시지 않았을 때 다윗은 즉각적으로 하늘의 문이 닫힌 원인을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찾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 인해서 3년간의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다윗의 이런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어리석은 사람을 일컫는 표현 중에 하나가 강팍한 사람입니다. 쉽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으로는 고집불통, 고집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신자들 중에서도 자신의 삶에 문제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는 고집불통,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밀어붙입니다. 이사야 1장에도 이런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탄식을 합니다. 이사야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어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북같이 겨우 남았도다.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고 자신의 삶과 처한 상경과 환경도 폐허같이 되었는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참 어리석게 보이지만 오늘 우리도 다윗이나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삶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간구할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하심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 원인이 발견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알려주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그 문제를 놓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간구는 말 그대로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잠깐 기도해 놓고 기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간구는 문제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도 응답의 약속들처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한 구절만 예로 들겠습니다. 시편 18편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요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다윗이 기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본문 1절 후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라고 원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으므로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의 문화에 영향받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게 하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브온 족속들은 자신들의 외모를 가장해 아주 먼 나라에서 찾아온 사람들처럼 꾸몄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백성의 지도자들을 속여서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후에 그 사실이 발각되었지만 여호수아는 그들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기에 그들을 살려주고 대신 그들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긷는 일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이 약속을 무시해버리고 그들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켰습니다. 사울왕이 그들을 언제 죽였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본문에서는 사울의 이 악한 행동을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울이 백성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저지르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기본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묻고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본문 3절에서 6절입니다. 다윗이 저희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본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의 일은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의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저희가 왕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일곱을 내어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고을 기부하여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주리라 하니라. 기부한 사람들은 다윗의 질문을 받고 다윗에게 사울의 자손 일곱 명을 자신들에게 주면 그들을 목매달아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 요청을 허락합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 중에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께 범한 죄를 속하는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웃에게 정신적, 물질적 상해를 입혔을 때 하나님께 속죄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는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반드시 배상해야 됩니다. 다윗은 기본 사람들의 요구대로 일종의 속건제를 드리기 위하여 사울의 후손 7명을 내주고 기본 사람들이 그들의 목을 달아 죽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다윗의 모습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분명히 문제는 사울이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문제를 사울의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책임을 집니다. 내가 어떻게 속죄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기본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린 여기에서 먼저 우리 삶에 문제가 다가올 때 가져야 될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문제 가운데는 우리의 잘못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 생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사람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로 인해 문제를 경험할 때, 어려움을 경험할 때 남 탓을 하며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든지 자신이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특별히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사울왕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으로 기부한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왕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려고 하는 의도는 좋았을지는 모르지만 그가 행한 행동은 옳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기본 족속과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계속 그 언약을 지켰어야 하지만 그는 그 언약을 깨뜨리는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추락시켰고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켰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우리 삶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의 삶에 공의를 잃어버림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에 이렇게 질책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하나님은 공의가 없는, 다시 말해 삶의 공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먼저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물은 낮은 곳부터 채워져야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삶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처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채워지고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삶에 공의가 없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신앙적인 열심이 있는 것도 중요하고 좋지만 그 전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막힌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속건제 제사처럼 상해를 입힌 사울왕의 자손들을 기부한 사람들의 요구대로 준 것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공의가 행해졌을 때 비로소 기근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문제들 가운데는 우리의 잘못이나 실수가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문제를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 자세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모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 위해 힘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즉 모든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힘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막힌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문제를 놓고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됩니다. 본문 7절에서 14절을 보면 다윗은 사울의 처 리스바에서 난 두 명의 아들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다섯 명의 아들을 기부온 사람의 손에 넘겨줬습니다. 사울의 자손이 거의 다 죽은 셈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은 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죄악에 동참하지 않고 끝까지 다윗을 도와주고 아버지 사울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반면에 메랍은 처음에 다윗의 아내가 되었지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통에 아드리엘이라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은 살고 그 외에 다른 손자들이 거의 다 죽임당한 것을 보면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본 사람들이 사울의 우선 7명을 목매어 달아 죽였습니다. 본래 율법에는 시체를 밤이 되기 전에 내려서 묻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3년간 연속 기근을 내리신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기까지, 즉 비가 와서 기근이 해결될 때까지 그 시체를 나무 위에 그대로 방치해둔 것입니다. 얼마나 시체를 매달아놨는지는 모르지만 13절에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 사울과 요나단의 뼈와 함께 장사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상당한 기간 동안 나무 위에 매달려 있었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매달아 놓으면 낮에는 새들이 와서 살점을 쪼으려고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와서 그 시체를 먹으려고 합니다. 리스바는 밤새도록 그 아들들의 시체를 지켰습니다. 당시에 죽은 자의 시체가 매장되지 못하고 짐승의 먹이가 되는 것은 곧 저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리스바는 오랫동안 시체를 지키면서 통곡했을 것입니다. 리스바는 사울의 첩이었고 사울이 죽은 후에는 아브넬이 자기 첩으로 삼았습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왕의 후궁을 취하는 것은 자기 힘이 세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버지의 첩을 취한다고 항변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리스바는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쌍한 여인입니다. 사울의 아내였다가 아브넬의 아내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사울의 아들과 싸우는 것도 목격했고 그러다가 또 남편인 아브넬도 죽었습니다. 결국 두 남편이 죽었고 이제는 자신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한 현장에서 그 시체를 지키며 통곡하는 이 여인의 아픔을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리스바는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다윗은 리스바의 이런 행위에 감동해 그 달려 죽은 아들들의 뼈를 사울 가문과 함께 장사해 줬습니다. 즉 이 여자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다윗을 통해 이런 용서도 이 여인은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이런 이야기를 통해 문제 해결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로 인해 막힌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진 사람과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부분들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입니다. 우리 인생은 고해라는 표현이 있듯이 또 욥기 말씀을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밀물처럼 문제의 파도가 우리 삶에 계속적으로 몰려옵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 종류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날 때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영적인 원리들을 기억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즉 우리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간절하게 간구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삶에 하나님의 공의라는 영광이 나타나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것이 없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 삶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문제들에 적용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 함께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모두 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 원리를 적용하심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